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직 새벽 공기가 조금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누구나 봄이 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봄은 오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기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죠. 우리의 감각이 마비되지 않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감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싹이 나면 곧바로 여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싹이 난다는 것은 봄의 증거이죠. 이미 우리가 봄 안에 들어왔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싹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싹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봄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럼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잎이 점점 커지면서 곧 결국에는 여름이 오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싹이 났다고 계속해서 1년 내내 이 싹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싹이 자라고 이제 잎이 커지고 곧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여기서 이런 일이란 앞서 10절부터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이죠.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어서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아 가까운 줄을 알라. 이와 같은 징조를 두고 예수님은 싹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고 어떻게 승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징조를 보면서도 이와 같이 싹이 났다는 것을 보면서도 여름이 온다는 생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저 싹이 난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를 보시면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두고 두려워하거나 아 이제 큰일 났다 나무에 싹이 났으니 우리 굉장히 위험한 일에 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 박해의 징조는 사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싹이라기보다는 가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가시가 아니라 싹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가시가 아니라 곧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구나. 그것을 가시가 아니라 싹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징조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여름이 오기까지 이것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봄과 같은 계절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여름이 오기 전까지 이 봄을 거쳐가야 하듯이 아 이것은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거쳐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자라는 것이지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싹이 난 후에 잎과 열매가 같이 자라는 독특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캐나다에서 살던 그 집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어가지고 한 5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과정을 매해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봄에 싹이 날 때 보면 잎과 열매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올수록 잎과 열매가 같이 커져가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자라는 것을 보면 거의 이제 여름이 다가올 때 거의 사람 얼굴만큼 크기가 크게 자랍니다. 열매는 대략 달걀 크기만큼 자라는데 이게 같이 자라다 보니까 매우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름 태양빛에 푸른색 열매가 점점 갈색 빛으로 변하면서 달달한 과일로 익어가는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매해마다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 열매를 직접 따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곤 했죠. 싹이 난다는 것, 그것은 곧 여름이 오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박해와 고난의 어려움을 넘어서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앞서 27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싹은 자라서 잎과 열매가 되고 결국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름과 같이 반드시 임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름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오는 것이다. 여기서 이 세대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세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모든 세대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시대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이고 무너지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싹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다시 한번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진실한 것임을,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반드시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듯이 말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죠. 아무리 사람이 뭔가 대단하고 뭔가 손을 많이 쓰려고 해도 잎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무를 베어내고 술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뭔가 압력을 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걸 막을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보며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여름에 달콤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맛보듯이 주님이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름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당부하시죠. 세상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근과 환난과 홍수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만 바라본다고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실족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36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깨어 있는데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생활의 염려, 또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고통과 질병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정작 이 다음에 이 말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분주해지다 보면 숨가쁘게 세월이 지나가곤 하죠. 금세 여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이 차오르고 우리 영혼 역시 이런 재난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점점 감각을 잃어가죠. 숨이 차오르고 마치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처럼 또 우리의 감각을 잃어가곤 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죠. 기도는 마치 그와 같은 호흡과 같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세상의 염려 가운데 숨 쉴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숨이 넘어가지 않도록 숨 쉬는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호흡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되죠.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기도로 호흡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영적인 감각도 다시 살아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곧 살아있다, 감각이 살아난다는 말과 같죠. 특별히 마지막 37절과 38절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 깨어있는 일상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낮에는 성전에 나아가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른 아침부터 성전을 지키고 있죠. 마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상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